안녕하세요. 2026년 1월 27일 화요일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를 함께 깊이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마주한 자료는 요한복음 2장에 대한 어느 설교문이네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당신이 이 자료를 보내주시면서 그냥 물이 포도주로 변한 신기한 기적, 그 이상의 의미가 궁금하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담긴 자료예요. 보통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라는 그 타이틀에만 딱 집중하곤 하죠.
네, 그렇죠.
하지만 이 설교문은 그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배경, 그리고 현장에 놓여있던 사물들의 상징성으로 파고들면서, 와,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열어줍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선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대한 선언이라? 흥미롭네요.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전에 이 자료가 어떤 흐름으로 그 선언을 증명해 나가는지 한번 짚어보죠.
네, 그게 중요하죠.
좀 특이한 게 잔치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창조주로 소개하는 부분부터 분석을 시작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적인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나서야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무대로 넘어가서 그 위기 상황과 해결 과정을 따라가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건이 당시 사람들과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조명하는 순서죠.
자, 그럼 이 자료가 왜 그렇게 서론을 강조하는지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하고 좀 달라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거든요.
아, 맞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바로 그겁니다. 창세기의 첫 문장을 딱 떠올리게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독자들 머릿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이미지를 먼저 각인시킨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인지 그 스케일을 먼저 딱 보여주고 시작한다는 거군요. 그냥 뭐 능력이 뛰어난 예언자나 선생이 아니라 아예 세상을 만든 창조주다. 이 프레임을 먼저 씌우고 이 사건을 보게 만드는 장치라는 해석이네요.
정확합니다. 이 설교문에서는 그 프레임을 렌즈라고 표현해요. 이 렌즈를 껴야만 앞으로 벌어질 모든 사건의 진짜 의미가 보인다는 겁니다. 자료는 세례 요한의 등장이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하나하나가 전부 이 창조주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빌드업이요?
네,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의 외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만들잖아요. 존재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그에 맞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시는 창조주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아, 베드로의 이름을 반석이라는 뜻의 개바로 바꿔주시는 장면도 그런 맥락이겠군요. 그냥 별명을 지어주시는 게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 이런 존재다라고 존재 자체를 재정의하는, 그야말로 창조적인 행위로 해석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나다나엘을 만나셨을 때도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하시죠?
네네.
이게 단순히 멀리 있는 걸 봤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의 내면과 중심을 다 꿰뚫어 보셨다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린 창조주 예수라는 전제가 있어야만 가나 혼인잔치에서 벌어지는 일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질서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사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 이 자료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좋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이라는 이 묵직한 렌즈를 끼고 드디어 잔치가 벌어지는 가나로 가보죠. 결혼식, 이 자료에서는 결혼식을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묘사하더군요.
그렇죠. 가장 기쁘고 가장 축복받아야 할 완벽한 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완벽해야 할 순간에 균열이 생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게 그냥, 아, 술이 좀 모자라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네, 전혀 아니죠.
이 말이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여기서 이제 당시 유대 문화의 명예와 수치심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이 설교문에 따르면 당시 결혼 잔치는 보통 7일 동안 이어졌다고 해요. 마을 전체의 축제였던 거죠.
7일 동안이나요? 와.
네, 그리고 이긴 시간 동안 손님들을 충분히 대접하는 건 전적으로 신랑 측의 책임이었습니다.
와,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겠네요. 그긴 시간 동안에 음식과 음료를 책임져야 한다니.
그렇죠. 이건 단순한 매너가 아니라 한 가정이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첫 발을 내딛는 능력을 증명하는 일종의 시험대 같았던 거예요.
아.
그런데 그 잔치의 핵심인 포도주가 동이 났다. 이건 단순히 마실 게 없어졌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신랑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공개적인 선언이 되는 거예요.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신랑과 신부는 평생 사회 부적응자, 기본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와.
공동체로부터 소외될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사회적 실패였던 거죠.
인생 최고의 날이 평생 지울 수 없는 최악의 굴욕의 날이 될 뻔한 위기였네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군요. 가문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네요. 바로 그 아찔한 순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뜻밖이에요.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네.
굉장히 차갑고 선을 긋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이 긴장감 넘치는 대화를 자료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이 설교문에서는 이 대화를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으로 봅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무정하게 구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오히려 공적인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에 가깝다고 해석합니다. 나의 때,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더 큰 그림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서서요.
아, 그러니까 어머니, 이제부터 저의 행동은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라는 일종의 선언 같은 거군요.
됐습니다. 인류 전체를 향한 사역의 시작을 암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고 말하죠.
그렇죠. 아들의 더 큰 계획을 믿고 신뢰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자료는 마치 영화 감독처럼 카메라로 확 줌인해서 여섯 개의 도랑아리를 비춥니다.
바로 그 도랑아리 여섯이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요?
네. 이 설교문이 가장 힘주어 강조하는 부분이죠. 성경 본문을 보면 이 항아리가 그냥 물통이 아니라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놓여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그 구절이 있었죠.
바로 이 디테일이 사건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가 됩니다.
정결 예식용 항아리. 그러니까 그 안에 담긴 물은 마시는 용도가 아니라 몸을 씻는 용도였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온 손님들이 밖에서 묻혀온 먼지나 부정함을 씻어내는 데 사용되는 물이었어요.
아.
손과 발을 씻고 식기를 닦는 등 잔치라는 거룩한 자리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하는 일종의 종교적인 장치였던 거죠.
그렇군요.
즉, 이 도랑아리 여섯 개는 당시 유대 사회가 사람의 깨끗함과 자격 있음을 판단하던 기준, 그 자체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와, 이 항아리들이 그냥 소품이 아니라 당시의 종교 시스템 전체를 상징하는 거였다. 이 관점으로 보니까 갑자기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렇죠.
그럼 마리아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한 말도 혹시 이 설교문에서는 이 말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나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이 자료가 제시하는 통찰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마실 술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저들의 정결함, 저들이 내세우는 기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더 깊은 지적일 수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거죠. 마리아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잔치의 위기를 알리는 거지만 상징적으로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 즉 율법이라는 낡은 기준으로 아무리 씻어봐야 사람들은 진정으로 깨끗해질 수 없다. 저 시스템은 텅 비어있다는 영적인 진단을 내리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와, 그렇게 들으니까 소름이 돋네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답,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말도 다시 들려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낡은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으니 내가 나설 때가 아니다, 이런 뉘앙스로도 읽히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행동으로 보여주시죠. 새로운 포도주통을 가져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낡은 기준을 상징하는 정결 예식용 도랑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아, 바로 그 항아리예요?
네, 그리고 그것을 아무도 맛보지 못한 최상급 포도주로 바꾸시죠. 이것은 단순히 부족한 포도주를 채워주는 기적을 넘어섭니다.
그렇죠.
낡은 기준의 상징이었던 바로 그 그릇을 사용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것을 담아내시는 행위, 즉 기존의 기준을 폐기하고 새로운 기준으로 덮어쓰는 혁명적인 선언이라는 것이 이 자료의 해석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낡은 시스템을 부수는 방식이 그 시스템 자체를 새로운 것을 담는 그릇으로 써버리는 거라니? 이 자료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가복음의 다른 장면을 가져오더군요.
네, 맞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다고 비난하는 장면 말입니다.
네, 그 장면과 연결하면 의미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내세웠던 그 수많은 정결 예식과 율법 조항들이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목적을 잃었다고요?
네. 원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한 장치였는데 어느새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공동체에서 배제시키는 몽둥이로 변질들었다고 이 자료는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아, 사람을 살려야 할 법이 오히려 사람을 얽매고 죽이기는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낙인 찍고 절망에 빠뜨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 잡는 기준을 깨뜨리러 오셨다는 겁니다.
와.
그리고 모두를 살리는 새로운 기준, 즉 은혜라는 기준을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연회장이 그 새 포도주를 맛보고 최고의 포도주라고 극찬하는 장면은 단순히 맛평가가 아니에요.
아.
낡고 메마른 율법의 기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생명을 주는 새로운 기준의 등장을 알리는 극적인 연출인 셈이죠.
이 자료에 나온 비유가 정말 와닿았어요.
어떤 비유요?
마치 삼성이 입사 기준을 토익 만점, 학점 4.5 만점 같은 그런 서류상 스펙에서 1년간의 인턴 과정을 통해 누구나 실무 능력을 증명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바꾸는 것과 같다는 비유요.
아, 네네.
기준 자체가 바꾸니까 이전에는 문조차 두드릴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것.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전환이네요.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설교문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힘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규칙 몇 개가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세상을 보고 나 자신을 보는 기준, 즉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낡은 기준 아래에서는 영원히 부정한 자, 실패자, 자격 미달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제시하신 새로운 기준 아래에서는 단번에 의인, 하나님의 자녀,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혁명적인 변화인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이 이 자료를 보내주신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설교문에 따르면 가나의 혼인잔치는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변한 놀라운 마법쇼가 아니었습니다.
네, 아니었죠.
낡고 왜곡되어 사람을 억압하던 기준의 시대가 끝나고 기쁨과 생명을 주는 새로운 기준의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혁명의 서막이었던 거죠.
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새로운 기준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행위나 자격 같은 낡은 율법의 잣대로 우리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이 자료는 설명합니다. 만약 그 여섯 개의 도랑하리가 상징하는 낡은 기준이 여전히 유효했다면 우리는 아마 평생 무언가를 행하고 지켜내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며 살았을 거예요.
그랬겠네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기준 자체를 새로운 기준으로 덮어 쓰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닌 새로운 기준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 연회장이 최고다 라고 극찬했던 그 새 포도주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선언이군요. 우리의 기준이 바뀔 때 우리의 삶은 바뀝니다. 자료에 나오는 이 문장이 계속 마음에 맴도네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설교문은 현실의 문제가 당장 사라지지 않더라도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기준과 관점이 바뀔 때 그 현실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고 강조합니다.
아.
이전에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내 멋대로 판단하던 나의 시선이 진짜 문제였음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그토록 나를 올가매던 문제, 가령 낮은 성적이나 부족한 배경 같은 것들이 사실 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진짜 문제가 아니었음을 깨닫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자면 이전에는 취업 실패가 내 인생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새로운 기준 아래에서는 그것이 단지 내 인생의 한 과정일 뿐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훼손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과 비슷하겠네요.
바로 그것이 더 큰 일의 시작이라고 이 자료는 말합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게 되는 것.
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일으키시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라는 것이죠.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낡은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는 힘?
네,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복음의 힘이라고 이 자료는 역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깊은 탐색을 마무리하며 당신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올가매고 있는 낡은 도랑아리의 기준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만약 있다면 그 차갑고 메마른 기준의 항아리를 기쁨과 생명의 새 포도주로 채우기 위해 당신은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